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가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르 아들 군대장관 아브네르 요하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적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오묘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 일하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생각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쫓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나라 그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에 대해서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일이 터져도 조금만 지나면 쉽게 잊어버린다. 그걸 정치인들이 좀 믿고 또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들이 큰 문제가 터지거나 하면은 뭐 국민 앞에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들 하지만은 사실은 그때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도 조금 지나가면은 다 잊어버리죠. 왜냐면은 또 눈앞에 새로운 사건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은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예전에 어떻게 했던가 까맣게 또 머릿속에서 쥐어져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정당 뭐 막 욕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투표할 때 가면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또 정당 따라서 뭐 막 표를 찍어주는 그런 일들도 많이들 생기지 않습니까? 사람의 특성 그겁니다. 잊어버린다. 그게 우리 사람의 특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잊어버릴 만한 걸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신자로서 진짜 잊을 수 없는 것들 항상 우리 속에 새겨두고 날마다 그걸 씹으면서 상기하면서 나아가야 될 들어간 문제들까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뭐 기도를 한다거나 또 말씀을 본다거나 설교를 듣는다거나 이러한 그 문제들은 내가 잊고 있던 것이 뭐냐 그걸 되찾아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갔던 것을 다시 바른 길로 돌이키고 또 내가 잊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직히 따라가려고 일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러한 이유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일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진짜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은 뭐 성경을 본다 또 설교를 듣는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신자로서 야, 나는 성경 보는 게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이 만약 계신다면은 저는 그분을 좀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성경을 본다는 게 부담이 된다. 이것은 이미 성경 보는 게 어떤 일이 되어버렸다. 하나의 어떤 일로서 다가왔다. 그러한 증거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부담이 혹시 되십니까? 그것이 하루 세끼 밥 먹는 게 부담은 안 될 것입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가 어떤 말씀을 대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상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다. 항상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이 신앙의 유익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뭐 어떤 그 말씀을 읽고 하는 게 부담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신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혹시 부담이 되는 게 있는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교회를 다닌다거나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야 이건 참 부담된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개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은 뭐 또 헌금하는 게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배 그 참석하는 게 또 부담이 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또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또 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 많다 보면은 그들에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 막 헌금을 강요한다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 뭐 그런 문제들은 적어도 은속교회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뭐 은속교회에서 헌금에 부담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일에 부담을 느낍니까? 아니면 예배 출석에 부담을 느낍니까? 배불러하게 살지 않습니까? 헌금 안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출석 뭐 안 하든 늦게 오든 제가 뭐라 하지를 않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참 그 마음이 안 좋죠. 좀 일찍 오지 늦게 오나 하는데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 여러분 시계가 지금 이상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시계를 누가 저렇게 붙였나 했는데 나중에 어느 분이 그래요. 딱 들어오면서 내가 얼만큼 늦었나 그거 보라고 시계 저렇게 붙였답니다. 문 앞에 딱 보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내가 아, 이만큼 늦었구나 그 생각하라고 지나간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신앙 생활에서 어떤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헌금, 예배 출석 그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진짜 어떤 부담을 느껴야 될 그런 부분이라면은 내가 불신자와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작 우리 신자에게 뭔가 좀 부담으로 남아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이게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신자답게 사는 것이 부담이 좀 된다는 이런 뜻이 되거든요. 신자답게 사는 것이 왜 부담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불신자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라 그러한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행동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고 차이는 있어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불신자와는 다르게 산다 이 문제를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면 부담은 덜 돼요. 왜냐하면 착한 일 어쨌든지 간에 나를 좀 높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신자답게 산다는 이 문제는 착한 일을 좀 더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떤 부담거리로 남을 수 있는 것이 불신자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불신자로 사는 것, 또 신자답게 사는 것,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 불신자라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뭐가 불신자냐면은, 그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불신자는 온통 자기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 머릿속은 또 자기 생각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 속성 그대로거든요. 그게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 생각이 악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은 참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생각이다. 이건 악한 거야. 이건 타락된 인간 속성이야. 이걸 아는 게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내 생각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를 이것은 죄를 죄의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고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뭐겠어요?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안 사는 것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의인으로 오시는 분의 그분 그 생각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이 악하다 이걸 알았으면은 내 생각 말고 다른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다른 생각이 뭐냐? 이 땅에 의로운 분으로 오신 그분의 생각, 그분 생각 배움으로 인해서 그분 생각과 내 생각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아, 내 생각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 찾아가고 그분의 생각이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의 생각이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게 참된 의로운 생각이다. 이렇게 그분의 생각이 동의하면서 그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신자로 사는 것이고 그게 내 생각에 머물지 않는 해결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소속된 시민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항상 그 천국에 있는 시민은 내 머리 대신 예수께로 계속 배우는 겁니다. 이건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주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가? 이걸 계속 배워가면서 그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게 날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배우는데 세상에 소속된 사람은 배우긴 배워도 누구로부터 배웁니까?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자기로부터 배워요.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챙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살아남는 재주 그걸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 자체가 이미 달라버립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신자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합당하냐. 좀 그걸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누구의 생각 살 것인가? 뭐 답은 뻔히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답을 우리가 좀 찾아가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아하, 이런 이유 때문에 내 생각은 버려야 되고 나는 예수님 그분의 생각에 나를 일치시키고 그분 생각과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좀 발견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쫓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보면은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걸 보면은 사울도 어지간히 참 백망덕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미 생각했지 않습니까?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미 죽었어야 될 그러한 그 순간이었는데 다윗이 살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은혜를 지금 생각지를 못하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 내려오는 그런 그 얘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준 다윗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도 수시로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이미 죽으셔야 할 사람입니다.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다윗이 그 굴 깊숙이 있는 것도 모르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마땅했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당신께 붙였습니다. 지금 빨리 죽이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여도 마땅한 그런 것을 사울 다윗은 마다하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단지 그것 하나 이유로 사울을 놔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다윗의 은혜 덕분입니다. 살림을 받은 그 은혜 덕분에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배은망덕이 참 무지무지합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편인지 간에 이나마 내가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때문이구나는 이걸 도무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 아까 설교 시작한 대로 인간 특성은 잊어버린 거다. 항상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던 어떤 복된 것, 은혜된 것,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지금 이때까지 이 자리에 나왔던가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그려간 모습들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인지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그 가슴 저미는 일을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진짜 주의 은혜다. 이걸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새벽 내 맞추고 그 집에 가면서 사람을 치길 뻔했던 그런 그 사고를 겪었습니다. 사고든지 아니었죠. 무슨 일이냐면 그 교회 앞에 동신교를 이제 건너가지고 가는데 앞에 그 횡단보도 있는데 이미 불은 이제 파란불입니다. 횡단보도 아니고 도로에 파란불이기 때문에 차는 진행하게 돼 있죠. 옆에 차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안심하고 이제 차를 한 60km 났나 빨리 이제 몰고 가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횡단보 건너가면서 놀래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차는 횡단보 가운데 섰고 그 사람 달려오면서 제 옆 유리창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아 얼마나 아찔하던지요. 그 사람이 한 발만 일찍 왔으면 박았고 제가 또 한 발 늦게 갔으면은 그 사람 또 박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미안한지 돌아보다 않고 막 도망가 버리던데 한참 동안 차를 운전을 못하고 다리 부드러워 떨려가지고 운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가다가 옆에 서가지고 한참 기다려 집으로 출발했는데 제가 아무 생각해도 야 참 한 발자국 그 차이로 그 사람 그 60km 갔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교도소 갈 뻔한 인생이 참 교도소 안 가고 집에 앉아 밥 먹고 있구나. 지난 한 주간 그 생각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자리에 제가 설교하는 것도 뭐 교도소 가 있을 사람인 사람이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저 일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그러한 일 속에 무진장에 놓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불러놨다 앉혀놨다. 그걸 잊으면 그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베풀어진 예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께 얻어진 그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을 던져 놔버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입었던 은혜와 사랑 생각해 볼 때에 그 자리에 불평이 있을 리가 없고 의심이 있을 리가 없고 불안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울이 엔게디 황무지 굴에서 살려남을 봐가지고 자기를 살린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울면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간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울면서 다윗의 그 행위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너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인데
그때 그 감격과 감사를 통째로 잊어버리니까 다시 뭐가 일어납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와 미움만 남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내 인생에 불안해하고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을 잊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리고 대신 눈앞에 내 형편이 눈에 쏙 들어와다 보니까는 염려가 있고 불안함이 떠나지를 않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불안함이라는 거, 염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그 벗을 수 있는 귀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염려를 떠나는, 불안함을 벗어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일을 여러분 스스로 짐작하지를 마세요. 내가 어떤 조그만 일을 가지고 그 일이 나중에 이렇게 되어질 거다 미리 짐작하면은 불안함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는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신다면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나오게 했다면은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할 거다.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생각지를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형편에 매이다 보니까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항상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사울의 모습이다.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6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의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가로되 누가 나로 더불어 진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가로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뭐 때문에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울에 가가지고 대화를 해가지고 당신 왜 그런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울에게 가려고 이제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에게 물어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자원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에 갔는데 그 사울의 진에 갔을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울과 그 군사들이 온통 잠이 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저울의 기회가 아닙니까? 사울과 아비새, 다윗과 아비새가 온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잠이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엔게디 굴과 같은 그런 상황이 또다시 다윗에게 지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말은 사실상 우리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원수죠. 사울만 처리해버리면은 다윗은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내가니까 사울만 잠든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 다 잠들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다. 누구든 그래야 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새도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당신한테 사울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니까 나에게 명해가지고 사울을 찌르도록 하시라 그 말입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한 번이면 족하다. 뭐 심장 따 해가지고 푹 찔러버리면 그나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윗 아비새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비새에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10절부터 오면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아비새는 뭘 생각을 하고 다윗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비새는 인간의 생각에서 인간의 복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행동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 생각이 머무른 아비새는 죽이자.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이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멋대로 처리 못한다. 죽일 수 없다. 그게 다윗 행동입니다. 결국에 아비새와 다윗 행동의 차이는 뭐의 차이였습니까? 생각의 차이였다.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신자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 생각, 내 생각 머물러 있을 때에는 사람과 동일한 그러한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이 가셨던 뭔가 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거라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에 머물러 살아갑니까? 아비새처럼 인간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입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잠이 들었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가 잠든 이유가 뭡니까? 왜 잠들었어요? 예, 12절에 보면은 누가 잠들겠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잠들게 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설교 시간을 잠든 것도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깨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건 제 마음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이 잠들게 함으로써 사울과 그의 군사가 다윗이 온 줄로 몰랐다는 것. 자, 그럼 또 이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울과 그 군사를 깊이 잠들게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건 사울이 잠들므로써 뭔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아비새의 생각하고 다윗 생각 차이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다윗 그 사울과 그의 군사를 잠들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누구의 생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새의 생각이냐 다윗 생각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생각은 좋은 상황이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다, 나쁜 것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아비새입니다. 이건 인간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좋으면은 하나님 갖다 붙이고 나쁘면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몽땅 어떤 좋은 결과에다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 끌어들이는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생각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면은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가는 것이 있다, 이게 다윗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고 고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배우라 그 말입니다. 아까 장모님 기도하면 욥의 얘기를 하셨는데 욥이 그래요.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신 바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신 바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한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게 누구 말이냐면은 엘리후란 사람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문제점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 그걸 문제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재앙 속에서 재앙의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진 것이 없는데 왜 재앙 줍니까? 혼란스러웠던 게 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욥에게 엘리후는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는 분이다, 인간에게 지혜 주시는 분이다, 결국은 너희에게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너희에게 지혜를 주시려고 그러냐 하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너는 그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엘리후의 말이 뜬 거예요. 그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이걸 몰랐던 것이죠. 그냥 자기의 생각 가지고 모든 걸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 지으면 심판해버린다. 착해 살면 복준다. 이게 그들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하시고 지혜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에 바른 신앙길을 나아갈 수가 있고 사울이나 아비새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비새 생각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항상 나를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울처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생각, 그게 무엇이든가 배우고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걸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내 속에서 되풀이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불신자만 자연스럽게 차별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신자로 산다는 게 부담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하면서도 다윗 생각과 다르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그게 우리 문제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로 주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주님과 같은 생각이냐,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주님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돌아보고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다윗이 사울 진에 가가지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나옵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창과 물병은 사울의 머리끝에 있었죠. 그걸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과 물병은 사울에게는 아, 내가 죽을 뻔했다,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마땅하다 이겁니다. 창과 물병을 다시 보여줄 때는 너는 죽었음마 이거예요. 죽은 것인데 내가 너를 살려줬다, 그 뜻이 바로 창과 물병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살려줬으니까 사울이상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울이 창과 물병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야, 죽었어야 될 내가 은혜를 베풀므로 살았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창과 물병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 대신에 창과 물병을 가져가심으로써 네가 살아있는 건 내 덕분이다, 이걸 알려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가져간 창과 물병이 뭔가 한 번 더듬어 생각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아, 내가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시고 어떤 일이 주든지 간에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행동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자연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가르치고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행동은 예수님에 의해 지배받는 그런 행동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각,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생각이 뭐냐,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참된 신자입니다. 살아가시면서요,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지를 마세요. 내 인생에 아무 일 없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일이 있다는 것,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일 없이 잘 산다면 과연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김으로써, 일이 터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때에 편안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편안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이것은 마치 징검다리에 있는 개울을 거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울에 다리만 놓여 있으면 편안히 걷다 보니까는 그 다리의 고마움을 모르죠. 돌이 놓여가지고 하나하나 밟고 팔짝팔짝 뛰어 넘어갈 때에 누가 이 돌을 놨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돌 하나의 고마움, 그 돌 때문에 내가 이 거울을 짚고 넘어간다는 그 고마움을 아는 것, 그게 신자입니다. 돌 하나하나 밟고 개울을 건너는 것,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문제, 그걸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배워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이 자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주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돌 하나 밟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게 지금 날 살게 했다. 이것만큼은 잊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사랑 감사하다는 말조차 못하겠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 참으로 크고도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날마다 내 생각에 머물러서 내 것을 취하기 바쁘고 세상을 바라보기 바쁜 저희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셔서 영생이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 내 삶에서 보면서 우리 죄를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할 수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케 하시고 사울에게 창과 물병을 가져감으로써 사울의 그 목숨조차도 은혜였음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제감치 죽었어야 될 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를 바라보고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울이나 아비스의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머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그 마음과 생각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마음 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신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